엄마를 알아가는 그 나이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5살까지는 엄마는 뭐든지 다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0년이 지나면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콘사이스 산다고 돈 타고 사전 탄다고 또 돈 타지요. 그리고 10년이 또 지나면 엄마 말이 옳았을지도 몰라 이제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철이 들어가지요. 결정하기 전에 엄마에게 우선 물어보자. 그리고 40살이 넘어가면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이제 인생 황혼에 엄마에게 물어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후회한다지요. 공감이 되십니까? 오늘 Mother's Day이니까 옆에 아빠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해피하게 웃으시면서 서로 인사 한번 하시지요. Happy Mother's Day.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문은 다니엘로 계속합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부터 6장 9절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아멘. 거만했던 지도자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 다리오가 왕이 되면서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입장에서 보십시다. 포로가 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온갖 위협 속에서 살아남아 페르시아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성경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 마음이 민첩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extraordinary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합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다니엘은 스스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이었다고. 온갖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고 죽이려 해도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충성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의 충성,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나에게도 바벨론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바벨론이 있습니다.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겠다. 이것이 다니엘의 충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다니엘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그는 그것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영원히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으며 불 속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뜻을 정하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뜻을 정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새 왕 다리오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페르시아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시 메대의 힘입니다. 성경에도 언급된 메대와 페르시아. 왜 성경은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고 이 메대가 훨씬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메대의 속궁이나 다름없는데 갑자기 페르시아 왕이 메대의 공주와 결혼하자는 제안을 하고 이 둘은 혼인 동맹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성경에서 가끔씩 등장하는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되면서 급격하게 페르시아 국력이 월등하게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바벨론 전쟁을 앞두게 됩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지만 반은 메대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메대의 군사력을 쉽게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의심 없이 메대의 군사력을 가져와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는데 이 고레스는 전쟁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 거대한 유프레스 강을 완전히 메마르게 해서 바벨론을 이기게 됩니다. 바벨론을 이기니까 승승장구하게 되죠. 그 여력을 모아서 이제 고레스는 전쟁을 이끌어 가야 했고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는 이 점령지를 지켜야 할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메대 쪽 사람, 자기의 외삼촌인 다리오, 바로 오늘 등장하는 다리오입니다. 다리오가 바벨론의 임시정국의 왕이 되고 그리고 한 2년이 지나는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2년 동안 무려 인도를 점령하고 아프리카를 점령해서 이제 명실상부한 고레스는 힘을 얻게 되고 다리오의 딸과 결혼해서 완전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됩니다. 그 2년 전 이제 다리오가 바벨론 지역에 이 페르시아 임시 정국의 왕이 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장면입니다. 다리오는 그런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워리어가 아니라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행정가입니다. 행정가답게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데 120명의 거버너를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거버너를 셋으로 나누게 돼서 three vice regent, 오늘 성경에는 총리, vice president 아니면 국무총리 이런 식으로 세 사람을 120명을 각각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에게 여전히 약점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그는 고령입니다. 82세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 국가 바벨론에게 열심히 일을 했던 바벨론의 공을 세웠던 이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 출신의 포로입니다. 그러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이분은 처세술이 뛰어나지 못한 원칙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는 하나님, 뜻을 정하였던 충성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더 미운 거지요. 사람들은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은 오히려 아주 심플하게 4절에 그냥 질투하고 시기했다 정도 나와 있지만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또한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부정도 그 어떤 불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있죠. 없으면 만들어야지. 그래서 영어로 셋업, 우리말로 와꾸를 짜죠. 설교 용어는 아닌 듯 싶지만 그렇습니다. 그 셋업은 뭐냐 하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자라는 법령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참 무시무시한 법령인데 다리오는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이 법령을 통과시킵니다. 왜냐하면 바로 원죄에서 비롯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유혹을 왕은 피해갈 수 없거든요. 그만 이 법령이 통과되고 시행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법령이 자기가 정말 총애하는 다니엘을 잡고자 하는 음모임을 알게 되었지만 이제 이 법령을 취소할 근거가 없습니다. 여전히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령대로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왕이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라 하면서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기가 법을 만들어 놓고 죽도록 사자굴에 넣어놓고 하나님이 구원하라?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입에 오르락내린 것 자체만으로도 참 얄밉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왕은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괴로워서 먹지도 못하고 금식하고 또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굴을 찾아갑니다. 굴 어귀에 서서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외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치고 군사들에게 굴을 확인해 보라 하니 어찌되었겠습니까? 다니엘은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 조서를 바꿉니다. 그 전까지 왕이 한 말을 어떻게 바꾸냐라고 해놓고서는 금방 왕은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법령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게 되지요. 분명 다리오는 신앙은 없지만 합리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인재를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덕망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일개 외국인 신하를 위해서 밤새 금식할 수 있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다리오의 고백과 행동에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원죄를 보며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져야 합니다. 그의 행동은 위선된 행동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모순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내렸던 조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을 것이다 라고 하는 조서입니다. 자기를 어떤 신보다 더 뛰어난 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교만이 이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절대적인 신이요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였고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과연 앞뒤가 말이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리오 역시 극도로 교만하고 사악한 왕들이 했던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풀무불에 넣었던 벨사살이나 사자굴에 넣었던 바로 다리오나 하지만 그 전에 그 후에 걱정했다고 금식했다고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법령을 만든 신하들을 또 무참히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다리오의 신하가 아닌 것입니까? 아무튼 결론은 다리오는 점잖은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유능한 통치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다리오, 그는 유능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오늘 제목에 다리오 현상이다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중에 누가 다리오냐 그것을 묻는 것보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다리오의 모순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편리를 위해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어 놓고 회개하고 금식하는 모습, 하나님이 구해주기를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다리오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편합니다. 내가 속상합니다. 또 내가 좋습니다. 또 내가 상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바로 내가 있다면, 나의 기준이라면 이것은 다리오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다리오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이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입니다.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나에게 미치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며 그래서 나는 그 죄인을 용서하며 산다. 마치 용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는 다리오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진실하게 우리의 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구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틀 안에서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나는 용서하고 그리고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위안 삼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목회를 하면서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시기 속에 있다면 그건 목회가 아닙니다. 심지어 복음 들고 저 오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내가 아는 사역 외에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역은 사역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요, 우리 모두는 결국 다리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유혹을 받고 수없이 넘어지기도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 영원히 영광받으실 내 주님이시라는 고백 앞에 우리가 조심스럽고 진실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리오의 현상이 꿈틀꿈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충만이라 하면 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기어오르는 그 다리오의 현상들을 충만함으로 잠재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다니엘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할 때가 가장 안전한 시기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열왕기하 6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렇게 몇 안 되는 군사적으로도 숫자적으로도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마다 실패합니다. 이게 고민이 되었는데 전략가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치우면 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특공대를 조직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파견합니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세키토리가 먼저 일어나서 밖을 쳐다보니까 아람 군대 군대가 몰려오고 있고 이미 이 집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엘리사를 깨우지만 엘리사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큐토리는 모르는 것이지요. 엘리사가 안수기도 하고 영안을 열어줍니다. 비로소 그에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발과 불병거가 보이는 것입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불발과 불병거가 나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시기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뉴욕이라는 땅이 아침에 일어나 창문만 펼치면은 어떠한 사건과 사고가 넘치는 그 땅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제는 안 된다, 끝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홍해의 사건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의 사건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꽉 막힌 상황 속에서 바다를 깨트려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자기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66년간 세 번의 정권이 교체되는 그 혼란한 틈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불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사자굴 가운데 들어가서도 여전히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다리오를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내 안에 언제든지 다리오는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세우는 일, 이것은 우리의 데스티니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속에 원죄가 있거든요. 이거 참 무서운 거거든요. 피 속에 있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중심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훈련은 이걸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실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처음 시작을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마지막은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 가화만사성 잘 아시죠? 요즘에는 그 말 안 쓴답니다. 요즘에는 처화만사성이랍니다. 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뜻이지요. 오늘 이 시대의 약자인 우리 하은교회 남성 여러분, 그래도 마더스데이에 아내와 화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함이 탁월함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탁월함은, 성도의 탁월함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안에 다시금 다리오가 꿈틀거립니다. 하나님, 다리오는 오랜 시간에 존재하였던 어떤 페르시아의 왕이 아니라 내 속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다리오를 누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